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5장 35절에서 36절 말씀 신약성경 213면입니다. 봉독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다수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아멘.
정말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아까 원 목사님과 잠깐 말씀 나눴듯이 제 뭐라나 본교회에 가서도 이렇게 아는 분이 많지 않았는데 여기 오니까 정말 반가운 얼굴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마음이 즐겁습니다. 우리 온드라스에 오신 분들도 많고 또 오신 분들 통해서 이렇게 또 저한테 알려주신 집사님들, 장로님들도 많고 그래서 꼭 고향에 온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전하겠습니다. 그동안 단기 선교팀이 저희 사는 그 아주 조그만 나라죠. 불쌍한 나라에 오셔서 6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관악가스테라는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실린시오, 그 다음에 부에나비스타, 브리사, 라구나, 이네아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정말 제가 그곳에서 일하는 데 정말 큰 힘이 되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제가 섬기고 있는 온드라스 한인중앙교회라는 교회는 제가 떠날 때 주보 17장 찍고 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초라하기까지 한 교회지요. 그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이신 선교를 잘할 수, 그냥 제 표현이 잘할 수 있다 이런 표현도 죄송하지만 그래도 그 나름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은 에덴교회 때문입니다.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될지 그냥 제가 감사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오지라고 보통 부릅니다. 저는 그렇게 똑똑하지도 않고 많이 배우지도 못했죠. 그래서 그냥 미전도 지역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마을에 교회도 없고 성당도 없고 또 마을 전체에 성경이 한 권도 없는 곳. 그것을 그냥 저희가 선교지로 택하고 그것에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해왔습니다.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우리 이경천 목사님이 저희가 이제 두 번째 교회를 세우고 나서 정말 지치고 정말 거의 기진맥진하고 있었을 때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생전 처음으로 선교 헌금이라는 걸 그때 받아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원 목사님이 이제 계속 오시고 정말 에덴교와 저희 온드라스 한인중앙교회 특히 저와 원 목사님 사이는 아마 칼로도 아마 못 자를 그런 관계가 돼 있습니다. 이제 온드라스에 관한 얘기는 조금 후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먼저 오늘 본문에 대한 말씀을 같이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끝마치고 그 파송교회인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쉬는 동안 영육을 다시 충전하는 동안 예루살렘 공회도 참석을 하고 또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다가 바울이 바나바한테 이런 제의를 합니다. 우리 그동안 1차 선교여행 때 세웠던 교회와 그거 성도들을 한번 돌아보러 가자.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이 그래서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바울이 3차 선교여행 중에서 2차 선교여행이 가장 글쎄요. 하나님 눈에는 어떤지 모르지만 제 눈에는 가장 큰 열매들을 거뒀습니다. 그 동기는 돌아보자입니다. 그냥 냅둬두지 말고 그들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또 어떻게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지 믿음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자. 이것이 2차 선교 여행의 동기입니다. 1차 선교 여행의 기간을 보통 사람들이 2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2년 여행을 했다. 근데 2차 선교 여행은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을 개설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만 해도 2년이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정말 많은 시간을 2차 선교 여행에 할애를 했습니다. 저는 그냥 제 나름대로 이 에덴 교회가 이제 1차 선교 여행이 끝나고 이제 2차 선교 여행의 텀에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에 정말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또 2차 선교 여행으로 끝나지 않고 바울처럼 3차 선교 여행 또 4차, 5차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뭐라 그러나 이 텀을 이렇게 뭡니까? 기간을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이게 거듭 한 텀이 지날수록 선교가 정말 무르익고 정말 더 효과적인 선교를 할 수 있고 1차 선교 여행 때의 경험과 뭐 이런 걸 가지고 2차 선교 여행은 더 아름답게 하고 3차 선교 여행은 더 차원이 높게 하고 이렇게 했으면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워놓고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마치 애를 낳고 그냥 길에다 버린 거와 똑같습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브라질의 상파울로라는 도시에 제일 큰 교회를 하는 목사님입니다. 그분의 간증을 듣고 너무 놀란 것이 아마존 지역에 그러니까 상파울로에서 아마존 지역을 가려면 정말로 힘듭니다. 비행기 타고 마나우스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또 배 타고 가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힘들게 참 열심히 일해서 한 10개 정도의 교회를 세웠다고 그럽니다. 근데 안식년을 이제 당해서 한 8개월 정도 쉬고 다시 돌아왔더니 교회가 한 개도 남아있지 않고 창문 다 뜯어가고 지붕이 있는 교회가 하나도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우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세우고 나서 그 자라도록 이렇게 돌봐주고 우리 흔한 말로 양육하는 것 스스로 쓸 수 있을 때까지 사람으로 치면 자기 손으로 밥을 먹을 수 있을 때까지 이렇게 그 아이를 잘 돌봐야 그 교회가 설 수가 있게 됩니다. 스페인 말로다가 마드레 이글레시아라는 말이 있고 이하 이글레시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드레 이글레시아는 우리나라도 씁니다. 모교회, 어머니 교회가 이제 마더 처치이죠. 이하 이글레시아는 딸, 도터가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교회라는 말은 잘 쓰는데 딸 교회라는 말은 잘 안 씁니다. 우리들은. 근데 그분들은 그 우리가 지교회 무슨 자교회 이렇게 부르는 거를 딸 교회 이렇게 부릅니다. 저는 아들 하나만 있어서 딸을 키운 분들의 심정을 잘 모르지만 그냥 들은 풍월에 의하면 아들보다 딸한테 더 많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그러죠. 관심도 많이 더 쏟아야 되고 더 아들한테 한 5개 그 관심을 쏟을 거면 딸은 한 뭐 10개 이렇게 쏟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딸교회 이 말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지금 에덴교회는 온드라스에 몇 명의 딸을 갖고 있냐면 제가 판단하기엔 6명의 딸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 어머니고 거기서 낳습니다. 저는 에덴교회 같은 경우는 입양이라는 말을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성경만 보내서 교회를 짓는 게 아니라 가서 땅 파고 뭐 벽돌 날르고 지붕 씌우고 정말 첫 번 헌당 예배도 같이 드리고 우리 흔한 얘기로 배 아파서 난 딸들입니다. 그래서 이 딸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원목사님과 우리 성도들이 여기 계신 성도들이 좀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인전 입양 그런 말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딸이 온드라스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온드라스에 올 때 바울이 3차 여행 기간을 통해서 12개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처음에 여기 제가 8년 전에 여기 왔을 때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12개 교회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바울이 12개 교회를 세웠는지 안 세웠는지 사실 모릅니다. 근데 그냥 제 추측대로 바울은 12개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어디 가서 온드라스에 온 늙은 목사가 바울이 12개 세웠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냥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으로 12개 세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온드라스에 가면 12개 교회를 세웠다 그렇게 하고 왔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참 많이 있었고 기적 중에 기적은 우리 에덴 교회를 붙여주신 겁니다. 많은 용기를 얻고 정말 꼭 지쳐서 거의 쓰러질 때쯤 되면 원목사님 오시고 그래서 정말 얼마나 참 큰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제가 온두라스에 이제 더 얼마나 더 오래 있을지 그건 하나님만 아시죠. 제가 있는 동안 그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그건 모르지만 이 같이 낳은 딸, 딸 교회들, 이 교회들을 자립할 하는 것 마치 바울이 바나바더러 우리가 세운 교회를 돌아보러 가자. 그들이 어떻게 지금 잘하고 있는지 가서 살펴보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 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립에는 뭐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영적인 자립이 있고 그다음에 육적인 자립이 있습니다. 육적인 자립이라는 건 아주 쉽게 표현하면 재정적인 자립입니다. 그 영적인 자립을 위해서는 제가 정말 작은 교회지만 한 6년 전서부터 성경학교, 흔히 얘기하는 신학교를 개설하고 참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시카고에 있는 그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미국에 있는 6개 신학교와 이렇게 공동으로 선교지 선교사들이 신학교를 개설할 수 있도록 만든 DVD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두꺼운 건데 그 이름이 아이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 원목사님 오셔서 강의도 하시고 그랬습니다만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가르치고 또 뭐 묵상도 훈련시키고 설교도 훈련시키고 찬송도 가르치고 진짜 종합적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 원목사님 오셔 가지고 뭐라 하느냐 나쁜 본을 보이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무슨 프로젝트 쏘고 뭐 이런 거 한 번도 안 했는데 원목사님 오셔가지고 이렇게 뭐 비춰주고 그러니까 그거 해달라고 막 난리치는데 저는 그거 모릅니다. 그래서 아마 더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강하게 이 신학교를 운영하냐 하면 한 번 결석하면 퇴학입니다. 두 번 60점 이하를 받으면 이름 지워버립니다. 지금 34명에서 35명이 있는데 붙어 있으려고 참 애를 씁니다. 그 멕시코에 있는 친구 선교사가 하나 와서 이 신학교를 보고 이름을 지어주고 갔죠. 히틀러 신학교 이렇게 지금. 근데 어서 없어 그러면 사람 안 모입니다. 복음도 조금 배짱을 가지고 전해야 됩니다. 너 안 믿으면 네가 손해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뭐 마치 뭐 내가 필요해서 뭐 우리 교회가 필요해서 이렇게 하면 잘 안 오. 사람 심리가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교회는 정말로 조그만 교회죠. 그래서 사람 많이 모이는 걸 원치 않아서 세상과 반대입니다. 25명이 적정입니다. 왜냐하면 점심 먹여야지, 뭐 아침도 먹여야지, 1박 2일로 하기 때문에 차비 줘야지, 뭐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25명을 마치려고 막 자르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많은 사람들한테 와 저기가 뭐가 있다 생각을 하고 그냥 막 몰려드는 겁니다. 지금 순서 기다리는 사람이 한 10명 정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이 중남미라는 곳이 뭐 이제 세계적으로 다 그렇게 변화지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올바른 신앙을 갖기 힘든 교회들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뭐 해방신앙이라든지 기복신앙이라든지 또 뭐 이렇게 기적 보이는 거 추구하는 신앙들.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자꾸만 표적을 보이라 그랬더니 음란한 세대라고 이제 그 책망을 하셨습니다. 믿음은 성경에 나오는 대로 들음에서 나는 거지 보아서 나는 건 아닙니다. 그 거기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 교회에서 누가 병이 나았다.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은 다 그걸로 몰립니다. 또 어떤 목사님 새로 왔는데 예언이 점쟁이다. 그냥 딱딱 들어맞는다 그러면 다 그걸로 다 모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참 뭐라 하면 이단으로 취급했던 그 만민중앙교회 같은 경우에 그 온드라스엔 정말 그게 최고인 줄 알고 있죠. 이런 풍토에서 우리가 아무리 바른 교회를 세웠다 할지라도 참 그 바른 신앙을 유지하기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학교, 성경학교, 날마다 매달 이렇게 그 말씀으로 가리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예수님께서 말세를 얘기하시면서 내가 다시 올 때 이 땅에서 내가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믿음을 볼 수 있겠냐 이 말씀은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을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원목사님 계신 거 정말 정말 복 중에 복인 줄 아십시오. 잘 대해 주십시오. 이 12개 그 선교지 교회들 그냥 내버려 두면 병듭니다. 왜냐하면 주변 교회가 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이 몇 개의 서신서를 썼는지 정확히 숫자는 모르죠. 15개 썼다고는 16개 썼다, 뭐 14개 썼다고 하는 사람까지 나오니까 그 정확하게 그 서신서를 몇 개 썼는지 모르지만 보통 15개 썼다고 치고 그 서신서들 대부분이 병 들어가는 자기 딸교회를 위해서 직접 갈 수 없고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뭐 디모데도 보내보고 다 이러다가 그러지도 못할 곳에 서신서를 쓴 겁니다. 바울은 눈이 나빠서 그렇게 글 쓰고 그러는 거 그거 힘들어 했죠. 그래서 끝에 사인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직접 자기가 처음서부터 쓴 편지도 있고 그러니까는 그때도 그랬는데 지금은 정말 이 세상 풍조가 또 이 교회들의 풍조들이 그때보다 더 심한 것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잘 돌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거듭 말씀이 되지만 제가 그곳에 있는 동안은 정말 이 바른 신앙으로 바른 신앙으로 그 양육하고 신앙이 바로 설 때까지 정말 온 힘을 기울이려고 그럽니다. 우리 이 에덴 교회에서도 참 관심을 가지시고 참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제가 에덴 교회에 더욱 감사한 것은 이 신학교를 위해서 헌금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정말 그 헌금 받을 때마다 지쳐서 조금 요번엔 좀 짧게 하고 싶어도 그 헌금 받은 것 때문에 그냥 열심히 하게 됩니다. 정말 감사드리죠. 두 번째, 육적으로 자립이 있습니다. 이것도 참 힘든 일입니다. 저희 리더들한테 쉽게 하면 리더 1년생한테는 150불 주죠. 월. 그 다음에 리더 한 4년차 이후로부터는 한 250불 정도 이렇게 사례를 주는데 온드라스의 그 최저 그 임금이 300불입니다. 어떻게 쓰는지 300불을 주고 싶은데 참 그게 12개의 교회다 보니까 300불이면 한 달에 3,600불이 들죠.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가 유지되려면 여러 가지 뭐 많이 듭니다. 이게 헌금이 안 나오냐 이렇게 혹시 물어보실 분도 계시죠. 1년 헌금 이렇게 거두면 한 달치 사례비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그거가 이제 보통이고 뭐 한 3년 거둬야 한 달치 월급 나올 수도 있습니다. 참 그 뭐 있는데도 안 내는 거면 야단을 칠 텐데 없어서 못 내는 거야 어떻게 야단을 칩니까? 그래서 이 경제적인 자립, 육적인 자립은 정말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이 그 많이 실족을 하는 것, 중간에 포기하는 것 이유 중에서 본인이 당하는 어려움 이런 것은 그래도 믿음이 있는 분들이 가는 거니까 이기고 나가죠. 근데 자녀들 문제가 걸리면 참 어려워집니다. 그거는 흔히 얘기해서 자녀가 믿음보다 강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자녀 문제가 걸리면 정말 힘들어지죠. 우리 원 목사님 MK 사역하시는 거 정말 바른 것입니다. 근데 그 재정적인 이유 때문에 자녀가 당장 뭐 병이 들어서 뭐 병원에 가야 되는데 뭐 자녀 학교 문제라든지 이런 게 걸리면 그렇게 잘 키워놨던 분이 다시 도시로 나와서 돈벌이 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재정적인 자립도 정말 영적인 자립만큼 중요하지요. 다행히 우리 물론 원 목사님도 그렇지만 김병수 집사님이 그것에 일찍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참 거의 온드라스처럼 그렇게 참 생각을 하고 계시죠. 저희 12개 선교지 중에서 10개는 다 1000m 이런 위 고지에 있습니다. 근데 1000m에 있다는 의미는 커피 농사가 되는 곳이죠. 그 커피에 아라빅 커피 이렇게 쓴 건 다 1000m 이상에서 재배된 그런 표시입니다. 그 땅을 조금 구입해 주면 교회도 그 뿐만이 아니라 그 성도들도 그 좀 소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약한 거기는 헥타 뭐 이런 에이커 이런 말을 안 쓰고 만사나라는 단위를 쓰는데 1만사나가 다 대략 한 2100평입니다. 근데 한 1.5에서 2만사나만 있으면 물론 꼭 그거 가지고만 자립이 된다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말씀은 아니고 그냥 생각이 교회 자립이 될 수 있습니다. 12개 중에서 지금 한 교회가 시범 비슷하게 어떤 거기에 속한 시에서 농지 분할을 산지 분할을 했는데 그 시장이 교회에 우선권을 준다 그래서 그거를 3년 분할 상환으로 이렇게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한 2만 사나 되는데 한 2년 후서부터 이제 커피를 수확할 수 있, 지금 묘목이 심어져 있으니까 그거 보면 아마 좋은 샘플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얼마 들었냐 보통 이렇게 물어보죠. 그 시에서 불어받을 때 한 1,500불 정도 들었습니다. 많은 돈 아니죠. 근데 이제 그 뭐 묘목 사고 뭐 어쩌고 그러니까 한 2천불 정도 들었는데, 온두라스는 매매가 참 힘든 곳이죠. 경제 활동이 활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강대상을 사고 한 달 후에 있다가 이걸 팔라고 그러면 상가격의 절반 이하로 내려도 안 팔립니다. 땅도 마찬가지고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근한 예로 저희 장로님이 사는 집이 시내에 아주 위치가 좋습니다. 거기에 참 좋은 집을 갖고 계신데 살 때 한 50만 불 주고 샀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와서 가격 물어보고 흥정하고 가죠. 흥정이라는 건 좀 깎아놓고 가는 거죠. 그 아무 소리 없습니다. 그리고 또 몇 달 지난 다음에 그 사람이 보낸 또 딴 사람이 와서 흥정을 해서 또 깎아놓고 그게 지금 5년을 기다렸는데 팔리지 않습니다. 가격은 절반으로 떨어졌고 그게 이제 온두라스의 현실이죠. 그래서 내가 어느 선교지에 땅을 사주고 싶다 그래도 말하면 안 됩니다. 땅이 나와도 그냥 운만 띄고 가격만 깎고 그리고 또 한 몇 달 있다가 또 운만 띄고 가격 깎고 지금 여러분 잘 아시는 실린시오라는 데도 땅이 하나 나왔는데 제가 지금 운만 띄고 있는 중입니다. 한 번 운 띌 때마다 한 10%씩 내려갑니다. 파는 사람은 급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관심을 갖고 정말 기다려야 되고 그냥 기다려도 안 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지금 한 1,500불, 2,000불에 한 교회씩 자립시킬 수 있는 길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서대 말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꼭 이것만이 뭐 자립시킬 수 있는 방법이 그거 아닙니다. 그냥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 중에서 가장 그 좋은 방법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오레곤 이 에덴 장로교회가 내 교회를 잘 딸 교회를 잘 돌보고 있지요. 네 곳 중에서 실린시오라는 곳이 가장 열악한 곳이죠. 딴 데는 리더들이 거의 안 바뀌는데 실린시오는 그동안 5번 리더가 바뀌었습니다. 바뀐 이유는 그곳이 힘들어서 떠나는 거죠. 뭐 많이들 기도를 해 주시지만 말론이라는 청년이 그곳에 이제 5번째 리더로 갔는데 형이 놀러 왔다 거기서 살해를 당합니다. 근데 살해당한 것까지는 그래도 그런데 그 누가 죽였는지 다 압니다. 동네 사람들 다 알고 뭐 본인 동생인 말론도 알고 그러는데 아무도 그걸 뭐 경찰에 얘기하거나 그러지 않죠. 온드라스는 그 보복이라는 게 두려워서 그 증인으로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살해 죽인 사람이 이 말론까지도 위협을 하니까 그냥 그걸 버리고 떠났습니다. 근데 그 교회 문을 닫은 게 아니라 그 교회 신실한 성도들이 있죠. 그분들이 그냥 리더 없이 그냥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지냅니다. 우리 이 에덴교회 실린시오 구역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실린시오를 위해서 참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동안에 다리도 놔주고 학교에 도서관도 만들어주고 정말 딴 데보다 더 많은 애정을 갖고 했는데도 지금 거기가 제일 문제가 되고 있죠. 여러분 그 실린시오의 그 새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영육간에 이렇게 어느 정도 자립이 되면 반드시 딸은 또 애를 생산합니다. 그거 보면 얼마나 기쁜지 모르죠. 그러니까 에덴교회 입장에서는 손녀를 보는 겁니다. 지금 두 교회가 지금 인신 중에 있습니다. 인신 중에 있다는 것은 이제 그 자기가 있는 교회에서 가까운 곳에 미복음, 미전도 지역이죠. 그걸 가서 복음 전하고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러니까 교회 질도는 없고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 자꾸만 사람이 불어나서 어느 정도 되면 할머니가 가셔야 됩니다. 할머니 가셔서 그거 또 할머니 손녀 날 때 그 할머니 가시죠. 그죠? 가서 산관도 하고 뭐 이렇게 젖 우유 뭐 뭐라 하나 분유도 사주고 애기 옷도 사주고 다 그래야 되는 거지요. 아마 곧 손녀를 요 딸기 위해서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참 마음이 참 뿌듯. 아 이게 선교가 이런 기쁨이 있구나 이런 그런 것을 맛볼 수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어느 선교단체 간사를 만났는데 그분이 선교전도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옆집에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는데 둘이 같이 가다가 복권을 샀습니다. 근데 그 복권 뭐 당첨일인가 그걸 했는데 자기는 떨어지고 그 옆에 그 가난한 사람이 복권이 당첨된 걸 알았습니다. 근데 막상 그 옆집은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신문도 안 보고 라디오도 없고 TV도 없고 자기가 당첨된지 모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무슨 신보인지 모르지만 그 당첨됐다는 걸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옆집 사람이 굶어 죽었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내가 죄인이냐 아니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세월호 사건이 있습니다. 그 선장되는 사람 참 다 죽여야 된다. 뭐 참 그 다들 욕하죠. 그 사람 잘못한 게 뭡니까? 그 알려주지 않은 겁니다. 퇴선해라. 지금 위험하다. 바다에 뛰어내려라. 뭐 이거 안 하고 저만 내린 거죠. 똑같습니다. 그거 지금 죽이라고 난리치죠. 우리가 살 길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권에 몇억 배 되는 천국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안 알려주면 우리들이 다 세월호 선장이 다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실 겁니다. 그 사람이 사람 죽인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뭐 숨 못 쉬게 뭐 목을 졸른 것도 아니고 단지 안 알려준 겁니다. 지금 위험하다. 그리고 자기만 산 겁니다. 여러분 전도 선교 안 하면 다 여러분 세월호 선장 되는 겁니다. 우리 선교에 대해서는 우리 원 목사님 앞에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도 참 못하지만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아마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가 그건 줄 저는 믿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러도 해야 되는 것.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지상명령, 최고 높은 명령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에덴교회를 좋아하고 우리 원목사님이 좋아하고 또 여기 장로님들 뭐 온드라스 오신 분들 정말 좋아하는 이유는 그거를 아는 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월호 선장 되시면 안 됩니다. 사는 길을 우리가 내가 알고 있습니다. 살리는 길을 알고 있습니다. 당첨된 저 사람의 복권 당첨된 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 안 알려주면 그거는 안 알려준 게 무슨 죄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세월호 선장도 죄가 없습니다. 위험하다. 뛰어내려라. 그게 살 길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한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레곤 에덴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천국 가는 길을 알고 있죠. 그죠? 또 목사님 탁월하신 설교로 정말 천국 소망을 다 갖고 계시고 또 재림 소망도 갖고 계시고 정말 어느 교회보다 정말 순수한 복음으로 무장된 교회로 제가 믿습니다. 이제는 알려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우러 선장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세우러 선장 죽여라 난리치죠. 우리 안 알려주면 천국에서 우리를 세우러 선장으로 몰아세워도 우리 할 말이 없게 됩니다. 우리 알려주고 복권 당첨됐다 알려주고 이 여기가 살 길이다 알려주고 천국 가는 길이 이쪽이다 알려주고 그래서 이 에덴교회가 정말 에덴교회와 우리 그 에덴교회 성도들이 저도 저와 함께 천국에서 정말 큰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